성경 말씀은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자,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제 3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 모든 부분에 일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 말씀을 대하는 자의 영혼 안에서 분명하게 자증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활자와 종이로 인식되는 차원을 넘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과 영혼을 깊이 만지시고 때로는 소스라치게 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깊이 나를 수술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순환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다른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을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깨닫게 된 진리를 그 하나님을 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으십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성경 저자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그 책으로 글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고 우린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과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써내려간 그분들의 깨달음입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깨닫게 된 진리를 이제 비로소 글로 쓰고 그것을 논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상당히 자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깊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진리의 본체이신 위로와 은혜와 감동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나고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화력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 결국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존엄성, 다른 말로 성경의 장엄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매우 높고 깊고 고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 밝은 인글 말씀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함으로써 이 성경이 얼마나 존귀한, 존엄한, 장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능가하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어떤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모두가 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원재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전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포괄하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보다도 성경은 더 깊고 심오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지은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는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현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이 성경은 총체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 원재료가 됐습니다. 모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상을,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곡을 작곡을 하기도 하고 조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성경이 그 다음에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오류나 모순이나 인간의 불결함이나 불완전함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성경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순수합니다. 무슨 말이냐? 맑은 호수에 여러분 그 호수를 이렇게 호수가에서 들여다보면 얼굴이 투영됩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감추어진 인간의 죄들을, 죄성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말씀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그 증거는 뭐냐? 내 죄가 자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내 양심을, 내 영혼을 저격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그것이 전부 다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씩 둘씩 그 거푸를 벗겨내기 시작하고 그 순수하고 정미한 말씀 앞에 영혼을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영혼 속을 비추니까 저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인간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작해서 어떤 자기들의 이론이나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의도가 추악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어떤 죄로 오염된 것도 그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책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간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으로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어떤 문자적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본은 사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부정확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오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무오함을 믿어야 합니다. 원본은,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존재합니까? 지구상 어디에도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 사본을 토대로 다시 역본이 만들어졌고 그 역본에서 또다시 역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100%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에 있어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는 무오함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문자적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오하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만일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성경은 모든 주제에 대한 진리의 교사로서의 그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무오성을 불신하게 만들면 성경의 권위는 추락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추론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힘을 얻게 되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급격하게 좌경화되고 인본주의에 물들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성을 믿고 신뢰하며 이를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성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귀로 듣거나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굳이 성령의 개입이나 간섭하심 없어도 그 정도의 들은 풍월과 공부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여기다가 사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성경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100%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오류가 영혼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그런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은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증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들이 통일성과 유기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고 모든 성경의 각 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각 장의 앞과 뒤, 앞장과 뒷장, 앞과 뒤가 그렇고 각 절의 앞, 뒤가 놀랍게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저자에 의해 다른 시대에 작성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의 각권들은 훌륭한 통일성과 조화를 일치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조화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이 기록되었는데도 이 모든 기록에 모순됨이나 부조화가 없고 그 모든 기록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기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4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이런 책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책의 내용들이 놀랍게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책 중에 그런 책이 어딨냐 말이죠. 이러한 성경이 그럼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대유리 음담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분명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신령한 복이 되지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인간을 기쁘고 즐겁고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간이 되기를 그렇게 그 한 인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빚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논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완전한 타락과 죄 아래서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게 성경은 결코 인간을 높이거나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실존, 그 비참함과 그 추악함과 그 타락과 악랄함과 잔인함과 포악함, 그 음란함과 그 더러움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성경은 오직 택자들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회심하기 이전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감동도 없던 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봄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결코 알 수 없었던 계시의 비밀들을, 위대한 복음의 의미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침내 죄인을 회심케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를 끊임없이 양육해 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어간에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는 수단이 됩니다. 구원과 성화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빛과 능력으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같은 특별하신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그 가슴에 각인되고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내 자신이 녹아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가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배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렇게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같은 특별하신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가슴에 각인되고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이끌 때 비로소 성도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29절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마침내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음을 확신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욱 성경으로 이끌고 그 성경의 깊은 의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간 분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마구 들어와서 새겨져 버립니다. 이것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결과물입니다.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시는 명령을 거부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그 은혜가 자칫 사변적으로 이해될까 봐 관념적으로만 이해될까봐 성경은 감각적으로 이걸 표현하죠. 꿀보다 네 혀에 달콤한 꿀보다 더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정말 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듣고 묵상하다가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내 영혼에 더 달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자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나에게 느껴지는 이 생생한 경험,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해주? 그렇게 그 경험을 누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어요? 여기서는 목사가 아무리 온갖 미사력을 동원하고 논리력을 동원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성령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도구 삼아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지 않는 한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금 앞에 신앙을 팔아버립니까? 응? 꿀보다 더 달기는요. 꿀보다 더 단데 열자마자 채 5분을 못 넘겨서 잠을 잡니까? 잠이 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일도 가능하겠네요. 어제 뭐 밤새도록 일을 하셨다면 배는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이렇게 예, 졸거나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은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변적인, 지극히 지식적인 신앙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믿음만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감동을 못 받아요. 감동도 없고 사랑의 느낌도 없어요. 그냥 목석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직접 보고 내가 어젯밤에 호랑이를 봤거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눈빛과 어제 본 책에서 말이지 호랑이를 봤는데 졸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졸립기 그지없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비수처럼 자기 영혼이 고스란히 다 말씀 앞에 들통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사람이 잘나고 못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성신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 십자가를 입으로는 말하는데 눈물은 없고 많은 지식을 열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자기 몸처럼 아끼는 부분도 찾아보기 어렵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일 뿐입니다. 전혀 그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감격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에 관련된 유명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읊조릴 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 신앙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신앙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이요 하면서 그 사랑의 느낌을 시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지. 사랑 근처까지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면 철학책을 얘기하든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할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경험이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도구 삼아 그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진정한 신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목표이고 그 종착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안다 하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생애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은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면서 성화에 더욱 진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깊은 교제가 사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